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특별한 몇 가지 순서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시가 돼도 시계 한번 쳐다보고 제욕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증인, 증거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이질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저 성경에서 조금 빗나간 교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지, 그들 자체는 아주 선교에 열심히 있고 또 아주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상당히 이 배타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회가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된 말이 있다면 증거 혹은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세 증인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또 장자 죽이는 마지막 재앙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사정없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뿐 아니고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직접 하였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갈라진 바다 그 사이 길을 육로를 통해서 그 바다를 건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그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더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나타난 구름이 아니라 여지없이 낮이 되면 구름기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그 추운 사막에 저녁이 되면 여지없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또 인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본 것입니다. 시편 9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4절로 6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서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무지한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로 12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많은 무리가 되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것인가?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옳다고 인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마호멧에 의해서 창설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약 12억이 이슬람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불교도 있습니다. 기타 많은 종교들이 힌두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를 시작한 어떤 사람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저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고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인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로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막,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모든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만드는 방법, 사용할 재료까지 다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사람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걸 가지고 뭐 상세하게 공부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저 이름이 문제입니다. 저 이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혹은 성막, 성소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지금 사도행전 7장 44절에는 저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성막의 구조와 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성막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고 또 하늘에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성막 자체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저 성막의 모든 제도와 모든 기구와 이루어지는 제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성막에, 성소에, 증거장막에 실체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쟁론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이것이 46년 동안 걸려 지은 집인데 혼자서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 그들이 지금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그 성전의 실체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막, 그 성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흔히 자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리적, 혈통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또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가리켜주는 용어입니다. 증거되는 성경절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제 모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친아버지라고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리적 관계도 아니고 혈통적 관계도 아니고 계급의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광풍을 잔잔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천연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매체에 의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증인들이 또 셋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증인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직접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품성을 배웠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늘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자들은 남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친히 보아서 증거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누굴까요 하지 않고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사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프랑스 남부 지역에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오래 전 옛날에 왈도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왈도. 아주 큰 부자였는데 늘 마음에 아주 진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신앙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았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근처도 못 갔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이야기 책에 의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신부 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벤샬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경 번역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인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번역판 수기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왈도라는 부자가 성경을 이제 자기 말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 와서 딱 마음이 와서 뭔가 닿았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은 자기하고 관계된 부분이 나오면은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부자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아주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니까 슬피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왈도라는 부자는 그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장사 미천을 다 대줬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장사 미천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더했습니다. 그 당시는 함부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혹은 성경 기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다가 발각이 되면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이 왈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숙제 한 가지는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대화를 좀 해보고 성경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벗겨가지고 몇 기절 몇 기절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왈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상인들이 몰래 몰래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각조각 성경을 벗겨서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분적인 말씀이 위한 그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감동을 받고 이 진리에 자기를 바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왈도의 상인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 10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왈덴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왈덴스인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로마 교회에서는 십자군을 동원해서 왈덴스인을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왈덴스인이라고 단서가 잡히면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왈덴스인들이 알프스 산속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씀에 충성을 다했는가? 한 번은 어느 왈덴 그 알프스 산속 어느 굴에 300명의 왈덴스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십자군을 파견해서 이제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굴 입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굴 아니면 이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그 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다가 이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사정없이 몰려 들어갑니다. 다른 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얼마 안 가서 300명이 우르르 몰려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고 다른 한쪽에서 총을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300명이 모조리 죽어 있었습니다. 나가면은 말씀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허스 제롬 위클립과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왈덴스인들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깨우치고 배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를 증거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침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세 증인으로부터, 세 증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성경,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배우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종종 나쁜 생각, 죗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시로 나쁜 생각, 죗된 생각들이 오락가락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생각들을 머리에 보관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 죗된 생각들을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절대로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권영철 씨를 통해서 그분의 개인 생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상당히 감동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격투기 해서 다시 챔피언을 방어하고 큰 영광을 얻으면 그날 밤 호텔에 자는데 여자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여자들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여기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자기의 그 명예를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엉뚱한 일에는 증거를 잘합니다. 남 흉보는 자리에 딱 있어서 A라는 사람이 B를 흉보면 C라는 사람이 아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 증언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떻더라고. 그런 증거와 증언은 잘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덩어리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증거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입니다.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열렬한 심령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계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서점가를 휩쓰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또 혹해가지고 책방에 가서 예수는 없다 책 살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볼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 예수 믿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무신론의 세계에서 순환당하고 있는 예수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증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증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증언처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기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이블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게 괜히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들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그것을 다 들으시는 분은 또 두 번째 테이블 또 그냥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다 들으신 분은 세 번째 테이블 또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확신이 생기면 반복 들어서 말씀으로 증언 하시든지, 그럴 만한 자신과 시간과 힘이 없으면 테이블 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든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감화력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예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라는 말이 많아지면, 자신이 살아나면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중할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빛은 가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저 사람만 안 봤으면 교회 나갔을 뻔했는데,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클수록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켈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해군입니다. 큰 배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한 사병을 만나는데, 아주 불량배였다가 회심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켈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에 부탁을 했습니다. 암흑의 사관에게 성경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나? 그 사병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관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나? 장군님이 그의 성경입니다. 그는 늘 장군님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실패하신다면 예수님도 실패하시는 것이 되고, 장군님이 예수님처럼 살면 그 친구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는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변화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도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모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